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한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해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많이 구하는 대로 받을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여겨도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확신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주제를 만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해야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적 무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영적 갈급함을 가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해왔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찾을 수 있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간다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신을 찾는 과정으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면 신에게 만나질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확정해 주시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예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때 아담의 처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범죄한 존재, 죄인이 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아담의 실체였고 실존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다는 교만한 생각을 품어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고 나무 뒤에 숨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가려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부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죄인된 그들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이 신이 되어버려 신에게 도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자기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기보다는 은폐하고 도피하고 감추어버려 시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찾아온 결말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처지에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범죄는 결국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과 미래의 불안과 그리고 결국의 허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덫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현재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불안하고 결국은 허망하게 무와 같은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아담의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 아담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허망한 결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부터 완전이라는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유가 존재하기 시작하여 완벽한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완전이라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여 이 세상의 가치가 아주 선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자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시대의 그릇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다 배격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대체로 다 영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하다고 보았고 사람의 몸이나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모든 종교나 사상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아주 선한 가치를 지닌 그 무엇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는 무한 가능성의 세계인 것을 또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자연세계들에 대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무한하다, 그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만드시면서 무에서부터의 완벽한 세계로 아주 선하고 우수한 세상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 충만한 그런 세계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가기에 완전한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는 이런 모든 가치체계를 다 흔들었고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죄악이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고 결국은 온 세상 속에 고통이 가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담의 죄가, 그 부부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세계에 사는 인생들이 그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무한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잘 지켜진다는 것의 표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인가에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중심축이 무너져버리게 되었고 완벽했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행복했던 세상 삶 속에 불행이 깃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시면 범죄 이후에 이 두 부부에게 찾아온 것이 고통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말했고 노동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해산은 했을 것이고 노동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의 해산과 노동과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고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환희가 되어야 할 세상 일들을 감격과 기쁨과 축제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을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있는데 그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이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가시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처럼 자연세계가 인간에게 재해로 다가오는 어려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가르치셨습니다. 땅이 어렵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이 재난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자연까지 재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인간의 불행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이 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는 도로 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생명이 아닌 육체 흙덩어리뿐인 존재로 돌아가는 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셔서 인간의 종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현재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자연마저 인간의 고통을 끼쳐다 주는 괴로움의 연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모습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확정된 불행한 미래를 안고 허망한 종말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삶을 고통 속에 이어가야 할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버려두셨더라면 그렇게 고통 속에 존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담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동산나무 그늘 뒤에 숨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시고 바깥세계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째 하시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케 만든 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대단히 신비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좀처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부장적인 체계가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매우 의외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설명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설명하면서 가부장적인 질서 체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나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오셔서 마귀를 폐퇴시키실 분인 것을 이미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악한 세를 극복할 능력도 없고 죄지은 사람의 불행을 스스로 바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습니다. 앞선 부분의 말씀에서 이 부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옷이 며칠이나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온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야 가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부끄러움에서부터 가려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십자가 희생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는 절대 절망에 빠져버린 인간, 절대 고통에 빠져버린 인간에게 스스로는 한치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고 고통을 감할 수도 없지만 이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가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죄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탓하시지 않으십니다. 심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가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숨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뵙고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장차 있을 메시아의 구속을 예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